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끝나고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빨리 변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성능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요즘 전화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하나 사면 한 10년, 15년 씁니까? 요즘은 못 써요. 멀쩡해도 한 2년 지나면은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고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가는 이 세상에 변하는 세상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빌 게이츠도 그런 말 했습니다. 다가올 10년의 변화는 지난 50년의 변화 속도를 압도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고 빨리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오늘의 시대를 셋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나누어서 말했는데요. 첫째는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 두 번째로는 환경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 세 번째는 미래가 예측 불가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옛날 같으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돈을 디파짓할 때는 은행에 가야 됐잖아요. 또 어디에 돈을 보내기 위해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가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앱으로 그냥 은행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한 은행 업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디파짓하거나 또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식당에 꼭 가야 되죠. 물론 요즘도 가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배달 영업이 너무 발달해서 집에서 시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는 조금 이 배달업이 그렇게 발전되진 않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한국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집에서 전화기 가지고 딱 누르면은 음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식당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혹은 가게에 가서 옷을 샀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그 쇼핑 문화가 발달이 돼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옷을 고르고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AI 시대, 또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 산업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패러다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바뀐 패러다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앙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를 보면은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가 태동기입니다. 그래서 미미하고 또 교회를 나가는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카타곰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사는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이런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시련에 대해서 이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 많은 혼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시련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하느냐, 또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자, 이런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새로운 기독교적인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경건의 삶, 진짜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신자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건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껍데기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참 경건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참된 경건의 신앙의 사람과 그리고 헛된 신앙 경건의 신앙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 형태는 신앙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헛된 경건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는 나옵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직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혀를 재갈물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그 말의 모양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말의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좀 달라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뭐 이런 세워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이건 자기 기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하냐?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도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돕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경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들이 우는 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알죠, 그것은. 멍멍, 멍멍멍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이 호랑이는 그러면 어떻게 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잘 알죠. 어흥, 어흥 한다는 대답을 너무 잘해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물었어요. 지지배배, 짹짹. 그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카바레를 운영하는 집의 아들이 선생님 제비는 사모님, 사모님 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보고 듣는 것이 중국집 식당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 잘 봐서 오늘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아빠 한 개 틀고 다 맞았어요. 어 잘했네. 근데 뭐가 틀렸어? 그랬더니 아 국어 시험인데요 아빠.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질문인데요. 그거 틀렸어요. 이런 보통의 반대가 뭘까요? 이 중국집 아들은요 꽃배기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그게 환경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악한 세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환경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환경의 세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경건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말 경건한 사람의 차이를 말씀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한 가지는 속히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더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속히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유대교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시대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속히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뭐냐 무엇이냐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0절에 보면은 심긴도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도 도라는 말을 하고요 23절도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고요 또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이다. 우리가 속히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건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속히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디 해야 되는 게 그럼 뭐냐 두 가지 말했죠. 첫째는 말하기와 성내기입니다. 이 말을 더디 하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저 충청도 사람들처럼 천천히 하라 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사람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건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에 맞추어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디 해야 될 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분노와 증오를 잘 컨트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을 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 그렇구나. 성경에 화를 내도 분을 내도 이건 뭐 잘못이 없구나. 내라고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 화를 바닥 내고 그냥 해지기 전에 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렇게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 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가? 이 성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화를 내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을 내 감정을 추스려서 절제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 말을 제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하는 동물입니다. 각자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의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미치는 영향,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서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은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실한 것이 아니면 표현을 자제하고 입을 아껴서 말을 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교양이 있고 참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야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을 자꾸 하다가 자꾸 실수하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좀 교양이 부족하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옛날입니다. 펜팔로 교제를 하다가 서로 사랑이 무르익어서 어느 날 우리 만납시다 해서 만났어요. 그럼 만나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성이 남자에게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문학적인 또 교양이 얼마나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자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당당하게 로미오는 읽었는데 내가 줄리엣은 못 읽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아이고 제가 바빠서 못 읽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고 무식이 뽀록이 나서 안 그랬으면 계속 교제할 텐데 그것 때문에 파토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은 첫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지혜롭게 우리의 말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배격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내밀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억세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바꿔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자기들의 허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온전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크게 분노해서 저 사도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밭에 받아들여야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 종류의 가짜 교인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습니다. 어떤 말씀은 오케이. 아유, 어떤 말씀은 그거 아니야. 그냥 퇴짜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 교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교인. 이런 북한의 김일성, 이분이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김형식은 기독교인들만 다니는 숭실학교, 그 크리스천 스쿨이거든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강반석은 이름이 반석, 이 베드로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었고요. 또 외가 이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강양욱 목사님은 어머니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김승으로 보면은 외오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자기 집안에 또 외가 쪽에 다 믿는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들었지만은 그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끝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번에 대학 다니면서 성경을 주제로 논문까지 쓴 사람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론을 사도행전 2장에서 끄집어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거 아닙니까? 스탈린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엉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된다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해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에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남자분들은 뭐 대충 그냥 하고 왔겠지만은 여성분들은 세수하고 또 샤워하고 얼굴에 막 거울 보고 화장하시고 눈썹도 그리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내 모습이 이렇게 왜 아름다울까, 나이는 들었지만 옛날 모습이 있네, 그러면서 아마 좋은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 지금 또 기억을 하십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거울은 어떻게 돼요?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아이고, 뭐, 이 눈썹이 좀 지워졌네, 그리고, 입술을 여기 빨간 게 좀 지워졌네, 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먹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생활에 실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아나 과부, 어련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